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11일 수요일. 하만과 사탄.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지위와 권력의 목마른 하만을 만난다. 그는 제국에서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 에스겔 28장 11에서 15절과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에서 루시퍼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악한 대적이었던 하만과 하나님의 최상권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탄 사이에 몇 가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탄의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세상 왕국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속하고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신 구속자이시며 그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넘치도록 크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권력과 숭배에 대한 사탄의 욕망이 이 세상을 최후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세상은 그를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르게 된다. 이 사람들에게 그는 무력을 행사한다. 하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매우 노하여 모르드개의 민족 전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한다. 에스더 3장 1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하만의 기록과 어떻게 유사한가?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완전한 지배권을 반박한다.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인 오브 더 타임스, 1910년 2월 22일. 교훈입니다. 하만이 굴복을 요구한 것처럼 마귀는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묵상.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용. 만약 당신이 그 작은 것들에 타협한다면 큰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안식일 준수자를 모르드개처럼 보는 자들.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개처럼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의 품성과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된다. 환영받지 못하는 방해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50.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며 지배권을 주장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창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용되는 모든 이름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 엘 엘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피조물도 감히 비길 대상이 없으신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이 엘 엘론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비록 이삭이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 올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 뜻을 풀어보면 나는 나이다. 영어로 I am that I am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존엄한, 그리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 승리하신다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자신이 이름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필요할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찌드케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 찌드케누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얽힌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매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찾아오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좋아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왕자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옳은 행실과 경건한 모범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것은 태어날 자녀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옛날 이스라엘 지방,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건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친구가 자식이 없다니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아니 주셨으니 저는 저의 후계자로 종을 삼겠습니다. 제가 키운 매우 훌륭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저는 저의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2절로 3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와 동침하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과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 말은 그만큼 사라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주의가 아주 널리 퍼져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하여 마침내 아들 하나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훗날 아랍족 속에 저장이 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잉태된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잉태를 빌미삼아 안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갈은 비록 몸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자마자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만하여졌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여 오만불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사라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안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모시고 살았던 주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행복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7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셔서 그가 살아갈 질서를 알려주셨다. 그분께서는 결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시인하신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평화는 하갈과의 불행한 결혼으로 크게 손상을 받았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면 많은 불행을 면했을 것이다. 이렇게 행복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한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이 경사, 축복은 아브라함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온 마을에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수군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아내 사라에 대한 미안함도 눈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라도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짐이 씻은 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사라 앞에서 온갖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게 굴었던 하갈만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내게 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들을 내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살을 애는 것처럼 아팠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런 아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런 아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나이 120, 아내 사라의 나이 110, 이삭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7쪽에 부조는 아브라함은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포유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들을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들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시운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요, 이 행복한 가정에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 시험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번제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아버지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50여 년 전인 자신이 고향을 떠나올 때 했던 약속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겨우 10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리고 20살이 되도록 키웠는데, 오늘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 자신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살아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십계명 속에 넣어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천사가 자기를 다시 찾아와 아까 했던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통지를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천사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얼굴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90에 여종의 그 구박을 받고 살던 그 여인이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이제는 행복해하는 그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은 아들을 보고 한 번은 아내를 보고 그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어두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도 쓰다듬어 보고 안아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내의 모성애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하인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삭은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남편과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오직 마음이 찢어지고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를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옆에서 이삭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오고 답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헛다리를 짚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을 지나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올 때는 종들이 양을 끌고 오고 나무와 횃불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종들이 나무와 풀은 가지고 오는데 양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무와 풀은 이삭이 친히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풀은 있는데요.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 없이 앞서서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아들을 껴안고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굴도 쓰다듬어 보고 껴안아도 보고 여러분,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행복하게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힘없는 쪼글쪼글한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끝없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마땅히 준비하시고 마침내는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험담. 그러나 그 유수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참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증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증언을 존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증언으로 시험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 의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의심을 표명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그들은 증언에 대한 열의를 나타내느라 겸손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물처럼 연약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실수하는 자를 향한 겸손과 겸양과 온유함과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 연약하고 떠는 사람, 진리로부터 배도한 사람조차도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부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도움을 받기 전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잃은 양의 감동적인 비유를 읽어보라.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잡수심으로 불평하였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멸시하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을 꾸짖으시기 위해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남기기 위해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다음에 몇 가지를 주목하라. 99마리 양을 버려두었다.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 불행한 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벗어난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떠나 방황한다면 여러분이 손을 쓰기 위해 그들이 먼저 돌아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찾아 나서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메고 와서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복되고 기쁜 일을 설명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 위대한 목자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복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죄인 하나를 도로 찾으면 하늘에서는 99의 의인 때문에 생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사로잡는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실수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물든다고 생각하며 돕기를 꺼리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고 가혹한 영혼들은 이 선교 사업의 달콤한 맛을 모른다. 그들은 빗나간 한 사람을 구조한 것에 대해 온 하늘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일에 복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소견이 좁고 편협한 감정으로 막혀 있으며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길보와 산처럼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강한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면 허약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기를 마다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치중하게 되며 영적 나약함에 빠지게 된다. 수고는 강한 사람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영적인 수고, 힘쓰고 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다. 4월 18일과 19일, 안식일과 일요일 우리는 그린빌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A형제와 B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남편은 여덟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25일, 26일 양일간 우리는 라이트 교회에 있었다. 이 사랑스런 백성들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여기에서 남편은 여덟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하와이는 미국의 마지막으로 편입된 50번째 주이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제도이며 145만 명가량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빅 아일랜드 하와이섬과 마우이섬, 오아우섬, 몰로카이, 카우아이 등 8개의 큰 섬과 기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놀룰루시가 속한 오아후 섬에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섬일수록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섬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신생 섬입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빅 아일랜드는 아직도 5개의 활화산이 뿜어내는 용암으로 인해 형성 중인 섬이고 두 번째로 새로운 섬인 마우이 섬은 아예 화산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형성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갈수록 화산이 다 멈추었고 오래된 만큼 풍화작용을 더 받아 산도 낮고 화산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빅 아일랜드에는 4,000m의 화산이 있고 마우이에도 3,000m짜리 산이 있지만 반대로 제일 서쪽에 있는 니하우 섬은 산의 흔적이 없고 그 다음인 카우아이 섬은 높은 산이 2,000m도 되지 않고 대신 풍화작용으로 인해 큰 계곡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니하우보다 더 서쪽의 니호아 섬은 섬 전체를 두르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나지막한 산이 있고 더 서쪽의 네커 섬 역시 높이는 낮지만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바위 언덕으로 구성된 섬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섬으로 갈수록 다시 산이 없는 섬들이 나오며 미드웨이 환초, 서북서쪽 쿨의 산호섬까지 쭉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이 가는 섬은 크게 카우아이와 오하우, 마우이, 빅 아일랜드의 4개가 있고 그 외에 사람들이 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 섬들 니하우, 라나이, 몰로카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인 카오올라우의 몰로키니 등과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하우는 로빈슨 일가가 섬의 대부분을 사유하면서 섬을 통제하고 있는데 리조트나 바닷가에서 조용히 쉬러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들도 많이 방문하지만 개인 비치가 딸린 고급 집들을 빌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섬 전체의 인구는 8,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평양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와이메아 캐년은 하와이 열도의 섬 중에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작용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하와이 제도에서 유일한 강이 이 섬에 있기 때문에 카약으로 강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섬 북쪽에 있는 프린스빌에서 서쪽으로 운전을 해가면 절경인 헤널레이만을 끼고 가게 됩니다.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으로 유명하고 그 외에 이곳은 커피 농장과 초콜릿 농장 등이 있습니다. 와일루아 강은 23.4km의 길이로 하와이 내에서 배를 탈 수 있는 가장 큰 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은 카우아이에 있는 산들 중 하나입니다. 1년 강수량도 세계 1위이고 24시간 동안의 강수량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측정하는 기계의 최대치를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와이는 1년 내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와 달리 우기라 해도 비가 어마어마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오는 달도 100mm를 넘지 못하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고 특히나 적은 달은 스콜조차 잘 오지 않아 한 달 내내 비를 구경하기도 어려운데 카우아이 지역만큼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아호를 기준으로 하기에 카우아이를 갈 때는 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아호는 하와이의 중심지로 유명한 호놀룰루와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곳이죠. 하와이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의 장소는 재밌게도 하와이 제도의 이름이 유래된 하와이 섬이 아니라 오아호 섬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관광할 곳이 가장 많고 거대 도시와 쇼핑몰, 맑고 깨끗한 휴양지가 어우러진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곳입니다. 호놀룰루는 10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이며 관광지는 물론 대학교와 여러 역사적 건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하와이 관광을 갔다 하면 이 섬을 의미하며 다른 섬을 가려 해도 이곳을 거치게 됩니다. 진주만은 거의 모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렌터카를 이용하여 진주만을 관광하려 한다면 내비게이션에 진주만 역사지구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화산 분화구에 오르면 와이키키를 포함한 호놀룰루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몰로카이 섬에는 높이 1,007m의 거대한 북부 해안 절벽에서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몰로키니 섬은 카올로 아웨와 마우이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곳으로 몰로카이와 혼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때는 더 컸겠지만 거의 다 침식되어 지금은 초승달 모양의 화산 꼭대기 일부만 간신히 바다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섬에서 제일 높은 곳은 해발 50m이며 너무 작아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인도지만 섬 주변의 맑은 바다가 스노클링과 스쿠버로 인기가 있습니다. 마우이는 오아후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미국에서도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매우 쾌적하고 문명과 자연의 적절한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물가가 하와이 섬들 중에서도 제일 비싼 편입니다. 비교적 새로 형성된 섬이라 3,000m의 산도 있습니다. 자켓을 챙겨가면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섬은 주 이름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주로 빅 아일랜드로 불리며 하와이 제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현재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땅 위를 흐르는 용암과 용암이 바다에 이르러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에 있는 다섯 개 화산 중 마우나 로아와 킬라우에와 두 개의 화산은 활화산인데 특히 유명한 마우나 로아는 4,000m가 넘는 높이라서 올라갈 때 고산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와이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위도상으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주여서 플로리다보다도 적도와 더욱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순위에 5위 안에 드는 카일로아 해변 등이 이곳에 유명합니다.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뱀과 파충류가 들어왔으며 가방을 훔쳐가는 몽구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동남부의 하와이 섬에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존재합니다. 빅 아일랜드 동부의 화산 국립공원 앞바다는 바다로 몇십 미터만 나가도 수심이 100m를 가뿐하게 넘기고 좀 더 나가면 곧바로 4,000m의 심해가 나옵니다. 태평양과 환태평양 지진대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는 쓰나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는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또 8장 2절에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화산이 터지면서 지진이 나고 땅 속의 물이 크게 솟구쳤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터지는 화산을 통해 만물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는 회복의 변화를 엿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성령 함께 하리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